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있었느냐. 너 없이는 이 세상을 내가 살 수 없어서 돌아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또 소리칩니다. 아, 마리아야, 너를 결혼해서 내가 돌아버렸다. 이 같은 마리아였습니다. 한 남자는 놓친 여자의 아쉬움 때문에 슬퍼하고 돌아버리고, 한 남자는 결혼에 살다 보니 돌아버리고. 참 우리는 항상 못 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잊지 못하는가 분석해 보면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 영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ras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다른 집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항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또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이 없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연구에 의하면은 인간은 항상 20%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20%만 채워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지금보다 만족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버는 것보다 20%만 조금 좀 더 벌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20%만 좀 더 순종해 줬으면, 20%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 줬으면, 나의 남편이 나에게 좀 20%만 좀 더 잘해 줬으면, 목사는 11조가 10%보다 20%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가 채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만족을 느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20%를 추구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0%를 기다리는 가운데, 더 나은 삶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참으로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시기와 질투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슬픈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며 20%를 꿈꾸는 사람이야말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그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이 지나야 할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이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사실 만족할 요소보다는 불만족할 요소들이 더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삶에서 사실 이런 안정된 삶보다는 항상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 장막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텐트 생활이죠. 이 텐트란 그곳에서 오래 살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웠다 또 다시 걷어갖고 움직이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마도 한 200만의 인구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 장막, 똑같은 장막 생활,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민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 가운데 기쁨 충만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광야 삶과 같은 이런 이민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똑같은 텐트의 삶이지만 이 무슨 텐트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두 텐트가 똑같은 텐트인데 콘텐트냐? 디스콘텐트냐? 이 어떤 텐트?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텐트만 바뀌면 더 멋지고 더 훌륭한 텐트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나의 삶이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잠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불만을 만족으로 바꿔놓을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옳다고 하면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면 참으로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민 초기에 뭐 단칸방에서 가족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넣어서 밥도 그냥 뭐 대단하지 않은 이런 거 먹으면서 그때나 지금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자기 방 쓰고 너무나 자기 차 갖고 너무나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사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볼 때 별로 그렇게 만족과 행복은 그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처녀총각들이 참 내가 지금 있는 이 신분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행복을 꿈꾸며 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성공시킨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목숨 걸고 아이들에게 투자하고선 아이들만 잘 되고 아주 그냥 미국의 아빌리그 대학 가고 해서 좋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좋은 직장 잡으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는데 다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참 헛된 투자였구나라는 이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마르고 닳도록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자녀들의 투자는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울잖아요.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민 삶 가운데 20%의 업그레이드를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하라가 아닙니다. 명령조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참으로 비참한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꼭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바울이 이 세상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참 달콤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인간의 행복은 물질 소유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맛을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교육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모든 것에 뒤떨어짐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어요. 스펙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나의 덕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잃는다 하여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자랑하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더 훌륭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에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보니까 그는 진짜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죠.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가 소중했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거보다 더 소중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더 소중한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으세요? 다들 미국에 오려고 하는데 이 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미국이란 이 땅을 버리고 오지로 갑니다.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자녀 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사 다니는데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오지로 갑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의 삶보다 더 소중한 삶을 발견하였거든요. 더 멋진 것을 발견하였거든요. 더 값진 것을 발견하였거든요. 그랬더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것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의 삶을 주장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소중하다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삶을 잡고 휘두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소중함이라 하면요, 그 소중해지는 만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배받고 산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질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알려주며 그 차원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차원의 삶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 저런 참 신앙 좋아,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교회 직분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지 그걸 보고 믿음 좋다 하십니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기준은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깊은가, 그 증거는 기쁨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라고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쫙씩 웃으시면서 야 참 너 너 참 고생하는구나, 아 참 좋고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못 누린 것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고, 내가 못하는 것 자녀들이 참 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못 먹더라도 자녀들 먹이려고 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함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함에 함께 슬퍼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 가운데 가끔 시무룩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때 참 이렇게 참 밝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시무룩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생기잖아요. 요즘 무슨 일 있니? 다 괜찮니? 뭐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거나 해줄 일 없니?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아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자녀들을 보기 원하세요. 항상 그냥 총 맞아서 그냥 인상 쓰면서 다니는 이런 자녀들이 아니라, 얼굴 찡그리고 그냥 뭐 있는 표정 없는 표정 다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이런 자녀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기뻐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주어지면요, 거기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이제 기뻐하라 하시고 어떻게 해야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이런 기뻐한 일들을,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하면서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all. 우리의 gentleness를요. 믿는 자들은요, 젠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참으로 젠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젠틀해야 된다는 것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좀 무서운 분들 계십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그냥 뭐 십자가 군병으로 생각하시는지 뭐 하면은 뭐 가서 말하기가 무서워요. 아, 또 무슨 말로 이렇게 막 할까? 가시도든 말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말이요. 보니까 영어에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Let your gentleness. 우리의 젠틀한 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젠틀해야 돼요. 젠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은다 할지라도 젠틀해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젠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언제 살이 빠지고 털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양은요, 살 빠지고 털 빠지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털을 깎아서 털을 쓰잖아요. 또 양을 또 잡아서 양고기도 먹잖아요. 그런데 양이 털 빠지고 살 빠진다고 하면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양들이 다른 양과 싸움은요, 스트레스에 쌓여서 병들고 털이 빠지고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젠틀하지 못하고 이 전투적인 이런 모드로 살아갈 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젠틀한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젠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즐겨했어요. 텐트 쳐놓고 있다가 저 사람들 저기 보니까 뭐 여행하는 사람들 가서 들어와서 식사 대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조카를 섬깁니다. 자기 조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내가 땅을 먼저 골라라. 내가 오른쪽 걸으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얼마나 젠틀합니까? 여러분 남을 볼 때에 우리는 이익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라 하면 내가 가장이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섬김의 모범으로서 내가 삶으로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줘야겠다 할 때 가정의 웃음꽃이 핍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무엇으로 이 회사를 내가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씨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했죠. Ask not for what this country can do for you, what you can do for this country. 이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에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 중심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고르다 썩은 거 고릅니다. 올바른 생각은요,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래요.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셔서 주일날 한번 뵈러 와서 주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그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는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죄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구입니다. 우리 얼굴에 염려의 이 줄과 또 기쁨의 줄이 방향이 다릅니다. 염려하다가 생기는 주름은요, 세로로 생깁니다. 웃으면서 생기는 주름은 가로로 가요. 저도 요 세로로 여기 가운데 하나 두꺼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아마 목회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주여! 그러면서 그냥 얼굴 찡그리다 보니까 누가 보톡스 한 대 맞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피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 주름살은요 사람을 더 사납게 만듭니다. 그러나 웃으며 생긴 주름은 인격을 더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뭘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무책임한 삶을 살라는 거 말씀 아닙니다.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엉뚱한 일에 고민하며 엉뚱한 일에 염려하다가 중요한 일을 미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번은 강남에 어느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이제 그 부인이 뭐 옷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아래 슈퍼 간대요. 건물 아래 이제 그 마켓에 가는데 뭐 대단하게 차려입고 가요. 그래서 아니 뭐 그 마켓 가면서 그렇게 차려입고 가냐 그랬더니 여기 강남에서 이렇게 안 하면 왕따 당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박희민 목사님이 왕따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왕들은 따로 논다. 예. 그랬는데 아 뭐 그 밖에 슈퍼 나가면서 그렇게 그러면서 그 뭘 입을까 그 걱정하는 거야. 없는 돈을 가지고 사치 부리려고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고 방향성을 잃고 사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아,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는 흔들 의자 같다고 하잖아요. 할 일은 있어도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면 염려 100일 해봤자 그 염려가 뭐 이루어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도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내 몫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넘겨주는 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나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가지세요. 넘겨드리고 나서 주님 아무래도 이건 주님께서 감당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내가 하고 또 걱정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점을 찍지 콧말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격상 내가 근심 걱정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세요. 아 내가 이게 어려서부터 내 성격상 이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가져가세요.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가져가세요. 기도는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거에 있지 않고 참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가증적인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잔뜩 했다고 하는데 기도 후에도 아직도 얼굴을 찡그리며 인생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걸어다닌다고 하면요 기도 안 한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할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요 구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째째하게 이렇게 이러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없는 것을 보며 기도를 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count your blessing and pray to God.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세면서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을 그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시작할 때에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나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모든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안 나온 분들 계신데 나는 이곳에 나오게 해주셔서 헐벗은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행 열차 타고 가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인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데 또 기쁨 킬러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탄 마귀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뭐 발전이 있고 이렇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주님, 왜 쟤는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하세요? 쟤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난 이렇게 조금 주세요? 쟤네 아이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보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비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비법은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하며 사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보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대로 주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신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에게는 다른 것 부족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갖고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세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래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예수님만, 아, 그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현실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들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주님의 가까우심을 알아 죄를 멀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건 내가 잘하면은, 그러면 하고 마지막 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모르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잠잠한 평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 근심과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음으로 걱정 근심하고 밤잠을 잃고 우리가 참으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 모든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내 생각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시는데 그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미소를 잃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LA 동양선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동선 목사님, 저랑 같이 마지막 선교를 다녀오시고 한 보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오후 시간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아침까지도 그 이제 아직 정신이 뭐 말짱하셔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얼굴에 웃으며, 얼굴에 그 미소가,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갔는데 제 손을 콕 잡으시면서 박 목사님 저한테 항상 존댓말 하세요. 박 목사님, 우리 동양선교교에서 은퇴할 거 약속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뭐 근데 약속해달라고 약속. 근데 우리 1.5세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못한다면 못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뭐 아닙니다 그러긴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인데 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가만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에 웃음을 예, 잊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오는 사람마다 미소로 대해주시고 이제 주님 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자녀들 다 모아서 화목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하시고 주님 품에 가시는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삶이구나, 참 멋진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얼굴 색깔이 그냥 변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예수님을 신뢰할지 신뢰하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젠틀하며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염려보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걱정, 근심거리 많으시죠? 이민 삶 가운데 참으로 요것만 조금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대박나게 기도해 주세요. 대박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분들은 자녀들 참으로 앞에 큰 일을 놔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멋진 삶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냥 뭐 날씨 변하듯 아침에 일했다 점심 절했다가 저녁도 바뀌는 이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멋진 모습 가운데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삶이 어렵고 폭풍이 몰아치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 길 걸어다니면서 그냥 싸운 사람처럼 다니지 않고 주님 깨진 호박처럼 싱글벙글하며 다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니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 뭐가 다르냐고 비판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